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토요일 아침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25일 빈곤국에 대한 부채 상환 동결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으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승인된 G20의 채무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개 빈곤 국가에게 약 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국가운영기관을 상업대출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개 경제국과 파리클럽 회원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 14일까지 공동의 조건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25일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회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마무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화상 유엔 연설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내년 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EU, 유엔,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내년 초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에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갈등의 핵심인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요구가 거부되고 이스라엘의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그리고 공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투자 범위 확대 규정을 24일 공개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앙은행, 외환감독기구가 발표한 최종 규정안은 기존의 주요 두 가지 투자 제도인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통합합니다. 중국은 새로운 규정 아래 오는 11월 1일부터 투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기관도 파생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중국 투자를 위한 해외 지원자들의 문턱을 낮추고 심사 과정도 단순화합니다. 토마스 팡종민 UBS 중국 증권수석은 이번 규정이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 직접 진입하기 위한 헤지펀드와 대체 투자 펀드 등 중장기 투자를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 위안화 통화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 재정비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현대의 가장 주요 도전 과제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과 공중에서 증가하는 사건들을 막기 위해 지난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를 비롯한 정보통신, 최첨단 기술 활용과 같은 서로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고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정보통신 기술 활용에 있어 관계를 재정비하길 원하며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소통 라인을 완전히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형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의 북한 내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한국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전 단속 취급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군의 한국인 살해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특히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운 행위는 정권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평양과 남포, 황해도 모든 지역은 맑은 하루입니다. 함흥과 신포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과 평강해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강원도 원산과 장전 지역의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삼지연이 1도에서 시작되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 원산이 아침 최저가 16도, 신의주 26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번 한국인 살해 사건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사살 후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정권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는 설명도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솔티 대표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군인의 남한 민간인 사살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Absolute cruelty of this regime. And it's a horrific incident.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잔혹성을 보여준 매우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사태가 바로 북한 정권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인 이유라며 이번 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이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is is the reason why we believe that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 in the world. And this is just an example.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지부장은 총으로 사살한 데 이어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는 자신의 단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일 경우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잔혹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regime appears to have killed him in a very brutal manner and treated
북한 정권은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민간인을 죽이고 시신을 굉장히 무례하게 다뤘으며 가족이 시신을 회수하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신을 불태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추정된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격리를 시키지 처형하고 태워버리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잔혹성의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concern about coronavirus, and there is, and a lot of countries have taken steps to quarantine people, but you don't execute a person and burn the body.
아담스 지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 세계 수천만 명에 달한다며 만약 북한의 방식이 맞다면 수천만 명을 죽여야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반인륜적인 행동이며 납득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is was a reasonable approach, then we would be have killed 6 million people and possibly as many as 10, 20 or 30 million. It's obviously
숄티 대표는 코로나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행태라며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t's totally unreasonable. But that's what communist countries do. That's what they're doing in North Korea. The reason why they don't have the COVID, well, the reason why they don't have COVID.
그레그 스칼라큐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북한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인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is awful, awful incident reminds us that for as long as there is no human rights compliance in North Korea, there is no safe place for South Korea.
스칼라큐 사무총장은 2008년 발생한 한국인 박광자 씨 피살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Jae-in called for a peace treaty at the UN. He must reconsider his call for a peace treaty. No human rights, no peace. Without human rights.
스칼라큐 사무총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권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남았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기록조사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준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준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법 박사인 이 단체 신희석 법률 분석관입니다.
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라는 이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를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제네바 협약과 의정서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민 보호 책임을 위해 국제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로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deliberate killing of an unarmed South Korean official in North Korean waters is a striking example of the lawlessness of North Korea.
또 이번 사건은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보건 기구의 진상 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방역 등을 구실로 한국인을 사살해 불태운 북한 정권의 만행은 이번 협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난민기구의 수장을 지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국경 지역의 총살 사건에 관해 해박하다며 한국 정부가 구테우스 총장에게 진상조사 등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박사 등 전문가들은 또 외부인의 생명권도 이렇게 잔인하게 경시하는데 자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어떻겠냐며 이번 사건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실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직결처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라면은 자기네 주민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할지 정말 뭐 요즘 소문대로 이렇게 코로나 뭐 조금이라도 뭐 걸린 의심 증상이 있거나 뭐 중국을 갔다 온 그런 중국에 서가 없이 이제 입국한 경우에 뭐 이렇게 즉결 처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인맥상통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야말로 진짜 뭐랄까 이런 보건 정책이라든가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그냥 도구처럼 써버 그냥 써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정말 이제 그 가공스럽고 참 한국에서 무서운 그런 것이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조사위에서 증언했던 관계자들은 앞서 BOA에 북한 정권은 수십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억 달러를 들여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완공할 정도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75차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 재발 방지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to face reality and rejoin.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은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고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지지하며 결의안에 새 문구를 추가할 매우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개선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성사 여부를 떠나 북한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이번 행동에 대한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평도 피격 사건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이번 북한 행동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이유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불량 군인들의 행동인지 등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인을 총으로 살해한 것도 끔찍한데 시신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무시와 경멸, 위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며 따라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엑셀 상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을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재평가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랭컴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민을 사살하고 심지어 시신을 불태운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당연히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인지 어떤 사이로 해당 지역에 있었는지 등 여전히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엄연구원은 북한이 비인가자의 출입국 시 사살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신종 코로나 유입 가능성에 과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소문처럼 무허가 입국자 등 모든 것을 조준 사격하도록 명령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군이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한국 군당국의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최근 한국의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역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역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한국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시신이 훼손됐다는 한국 군당국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지문에는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과 별도로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들어있었습니다. 통지문은 북한 지도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고 단속 과정에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 때문에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필요한 안전대책 강구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4일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신속한 공식 사과는 이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 여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한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봐요. 김정은이 나름대로는 보통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시신 훼손이라는 부분이 국제 여론에 상당히 안 좋게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상황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봐요.
북한은 통지문에 자신들이 조사한 이번 사건의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인근 북한 영해에서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수산사업소 부업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북한은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 한두 번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며 계속 함구하고 부릉해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한다며 정장의 결심에 따라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m에서 50m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만행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설명은 한국 군 당국의 발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은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군의 첩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그 대화와 관계 복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들을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나 근거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냐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통지문에 대해 근래 서해 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등 한국 측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군사적 긴장 고조 등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1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던 중 군사 경계 지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박 씨가 관광객 통제 구역을 지나 북측 경계 지역에 진입했고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에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이 발표한 사망 지점과 경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며 북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보장 등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고 이후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이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희생된 사건은 이보다 빈번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북측 해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격침됐습니다.
광하는 소음과 함께 충돌음과 함께 해가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사건 발생 22일 만에 남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 관련설을 여론화하고 있다면서 천안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끝에 5월 20일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어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하며 사실상 북한과의 전면적인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일반 교육은 물론 위탁 가공 교육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당시 미 오바마 행정부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김영철 정찰 총국장을 지목하고 금융제재 대상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해 가을 북한은 남한 측에 수혜 지원 요청과 이산가족 상봉 제한 등을 하며 잠시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3일 북한군은 한국군의 연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고실로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170여 발을 발사합니다.
11월 23일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포를 쏜 것은 처음으로 당시 군인 2명은 물론 민간인 2명도 희생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탄했고 미국과 한국은 미 핵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8월 4일에는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에 의해 한국군 2명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폭발 지뢰의 파편이 북한의 목함 지뢰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군사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입니다.
한국은 대응 차원에서 DMZ 지역에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목함지뢰 폭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한 데 이어 전선 지대에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한국 측도 대응사격을 하며 군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제안으로 전격적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으며 북측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대북 심리전 중단을 약속하며 일단락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공무원 A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사살된 시점에 정찰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가 인근 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용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의 자료에는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가 한반도 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 48분쯤 인천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서해 상공까지 비행한 뒤 다시 인천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공개돼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A씨가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오후 10시 11분쯤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우가 부여한 24비트 주소인 71FC22만을 공개한 이 비행체는 올해 초부터 주로 한국 중부지역 일대를 수십 회 선회 비행하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 운용하는 정찰기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노콜사인은 자체 호출 부호 분석 등을 근거로 해당 비행체를 한국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PSI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엔 미국의 정찰기가 서해 상공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콜사인은 23일 오전 10시 55분쯤 리벳 조인트로 불리는 RC-135W가 인천 상공에 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이미 서해 상공을 한 차례 비행한 듯 서해 약 100km 지점까지 항적을 그린 상태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오전 7시에도 호출부호 등 주요 정보가 감춰진 또 다른 미상의 비행체가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방어적 성격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공동의 대북 접근법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고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외교 노력과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한 비핵화 달성 방안에 관한 제언을 담은 저서를 편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전장에서 자유세계 수호를 위한 전투란 제목의 이 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세 나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3개월의 재임 기간 중 자신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간에 이뤄진 3자 협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에 따르면 미한인 새나라 외교안보 사령탑들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보유 동기와 의도에 관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당시 정 실장과 야치 국장이 새나라의 대북 접근법은 김 씨 일가의 핵 보유가 방어적 목적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북한이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2만 천여 문의 화포 등 엄청난 재래식 억지력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접근법에 관해 세계 공동 원칙을 개발하고 이행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대북 핵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동결 대 동결 등 허약한 초기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는 또 외교와 군사적 옵션 개발을 별개의 순차적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성공적인 외교는 필요시 무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재의 조기 해제나 대화 재개만으로 북한 정부에 보상하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이지 않았고 대북 문제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정상회담이 탑다운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측면도 긍정 평가했다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장기간 상향식 협상은 이미 헛된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적 시도는 전 세계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저서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 행사에서의 관련 발언입니다.
And now, of course, we're engaged in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that really is trying to convince.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급작스러운 돌파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며 최대 압박 정책 실행을 위해 강화된 제재 이행, 인권 침해 실태 폭로, 정보 유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을 통해 제재 이행에 실패하는 나라들을 처벌하고 제재 이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A 뉴스 지다켐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고아가 된 소녀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는 이 여성이 최근에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 중북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올해 74세 한인 여성 사업가 김현덕 씨.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네소타 주립대학 리젠트 이사회 평의원을 역임한 김현덕 씨는 현재 토목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직원 대부분을 이민자로 고용하는 등 소수 인종을 위한 기회와 다양성에 대한 김 씨의 관심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매체인 미네폴리스 세인트폴 비즈니스 저널을 선정한 주목할 여성 25명으로 꼽히는 등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김 씨. 최근 자서전을 내놓기까지 그는 성공한 이민 1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자신의 삶으로 녹여낸 자서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를 지난 7월 한국에서 출간했고 한국 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적잖은 시간을 들여 김 씨의 책과 삶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4살배기 어린이였던 김 씨는 VOA에 자서전 출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일생을 살았으니 그게 행복한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좀 책을 쓰면서 내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 이거 알았느냐는 뜻으로 내가 역사를 쓴 거지. 나의 아픈 삶을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라고. 74살에 이런 일은 정말 또 없어야 되지만은 정말 그냥 고아하면은 모르지만 또 빨갱이의 고아였잖아요, 나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김 씨는 숨쉬는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본명이 아닌 세례명 마리아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김 씨는 지금까지 꼭 70년의 세월 동안 가슴을 눌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자서전에서 풀어놨고 삶의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의 원동력이 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서전을 마친 후 용서로 바뀌게 됐다는 김 씨는 이런 가족사의 배경에 한국의 근현대사가 함께 흐른다고 말합니다. 책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들어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시작과 과정,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전문가와 자료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의 연대기라는 장을 따로 마련해 정리한 겁니다. 330여 쪽 분량의 70여 장의 흑백 사진이 담긴 김현덕 씨의 자서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김 씨는 이 책에서 아주 어린 시절 순식간에 고아가 된 충격을 포함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벌했던 당시 분위기와 공포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여러 기억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공 청년단들은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아파서 누워있는 이모 엄마 곁에 숨어 나를 가리키며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빨갱이는 그저 처단해야 할 대상일 뿐 4살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다. 주인공 마리아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경성제대에 들어간 엘리트이자 기독교인이었지만 북한 남로당의 일원이 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가족을 데리고 월북을 감행합니다. 당시 친척집에 갔던 4살배기 어린 딸을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한 아버지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다시는 남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전쟁이 두 달이면 끝날 거라던 아버지가 1956년 북한에서 총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에 남겨진 가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홀로 남겨진 채 전쟁 고아가 된 마리아 역시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이모 가족과 함께 살았던 소녀는 어느새 17살이 되었지만 이모에게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무학여고를 다녔던 소녀는 오갈 데 없는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던 YWCA에 머물다 주변의 권유로 군 영문 타자수가 되기 위해 여군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인성이 형성될 나이에 떠돌이처럼 살았기에 대한민국의 여군이 된 마리아는 태어나 처음으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후 미 군부대에 취직하고 미국인 장교와 만나 100년 가학을 맺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주인공이 오랜 기간 견디고 싸워야 할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총 7장으로 나눴는데 이름 없는 아이 마리아, 생존 살아남은 나날, 성장 나의 삶을 찾다까지 한국에서의 삶을 적었고 4장에 걸쳐 미국에서 경험한 차별과 극복, 가족과의 재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적었습니다. 김현덕 씨는 한국을 떠나며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군하고 결혼, 아니 미군 했던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국제 결혼한 여자들은 또 다 양색시 이런 취급을 하잖아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미네소사대 평의원할 때도 여기 그 지식층, 여기 한국 사람들 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몇 안 되는 한인들은 물론 유색인종 이민자에 대한 미 주류 사회의 차별도 큰 장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10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30대 중반인 1981년 대학에 진학해 5년 후 대학을 졸업하면서 주류 사회에 진출했고 북한을 방문한 경험도 담담하게 풀었습니다. 1990년 평양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리던 당시 지인의 노력으로 북한 방문의 기회를 얻었던 김 씨. 북한에 소식통이 있던 지인의 노력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씨는 4살 때 헤어진 가족과의 기억이 거의 없는 만큼 이모로부터 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먼 발치에서 보는 너무나 깡마르고 머리가 허연 조그만 노인네인 내 어머니에게는 이모 엄마에게서 들었던 훤칠한 달덩이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원들이 나타나 나를 어머니께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가까이서 내 눈을 바라보시더니 복받치듯 울음을 터뜨리셨다. 옆에 있는 오빠도 함께. 당시 만난 가족은 총살당한 아버지를 빼고 13명이었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해 적어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어머니를 보고 무척 놀랐다는 김 씨는 가족과 헤어지고 난 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어머니와 오빠도 당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가족과 생이별한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2014년부터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장 시행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한국 내 탈북민 영어교육단체 TNKR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획도 잡았습니다.
그 북한 탈북민들이 그 남한에 온 저 한국에 오면은 막 영어를 몰라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KC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3개월 영어 연수를 여기 와서 미네소타에 와서
김 씨는 한국어판으로만 출간한 자서전의 영문판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출간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평양과 남포, 황해도 모든 지역이 맑은 하루입니다. 함흥과 신포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또 평강해산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강원도 원산과 장전 지역의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됩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과 남포는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양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낮에 맑아집니다. 평양과 남포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신의주 아침 최저 14도에서 시작됩니다. 구성과 양덕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양덕이 22도, 평양 남포 구성이 25도, 신의주가 26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자강도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리고 오후에는 중간강계 맑아집니다. 중간강계 아침 최저 10도, 희천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이 24도입니다. 황해 남북도입니다. 맑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해주 아침 최저 15도, 개성 14도, 사리원과 신계는 12도에서 시작되겠고 신계 지역의 낮 최고 24도, 나머지 지역 25도입니다. 강원도 장전과 원산 지역의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됩니다. 평강적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원산과 장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6도로 시작됩니다. 장전 15도, 평강 11도. 낮에는 평강이 21도, 원산 21도, 장전 20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함흥과 신포 지역이 오전에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4도, 김책 13도, 청진 12도에서 시작되겠고 장진은 아침에 6도, 낮에는 17도, 나머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은 날씨에 해산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삼전이 아침 최저가 1도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 해산의 아침 기온 6도, 김형권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김형권이 16도, 해산이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흐렸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동해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녹여있겠고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쪽은 북부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동쪽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에 함흥과 신포, 김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맑은 하늘이 열립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양강도 지역만 맑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구름 많거나 흐려졌다가 목요일은 모든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학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학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워싱턴의 공자 학원을 중국의 외교 공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공자 학원이 중국의 국제적인 선전선동으로 미국의 대학교와 학교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체드 울프 국장대행은 연설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산업 기밀을 염탐하며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이 이 같은 행동에 연루돼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유학생의 비자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blocking visas for certain Chinese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with ties to China's military fusion strategy to prevent them from stealing.
체드 울프 국장은 중국의 군부와 연계된 중국 학생과 연구자들이 민감한 자료를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비자 취소 조치는 지난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활용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같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0년 9월 8일을 기해 국무부는 대통령 포고령 10043호에 위배되는 1,000명 이상의 중국 국적자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36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비자가 취소된 천여 명은 위험성이 큰 대학원생이나 연구자이며 전체 유학생의 극히 적은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우위 목표와 무관한 정당한 학생과 학자의 방문은 계속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체드 울프 국장대행은 중국 공산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세계 질서를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드 울프 국장대행은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하면 계속 차단한다는 것이 미국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뉴스입니다. 호주의 한 싱크탱크가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 수용소 약 380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는 24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결과 중국이 신장 지역 내 수용소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위구르족과 그외 무슬림 소수민족을 임시로 지은 공공건물에 수감하는 대신 영구적인 대형 구금시설로 바꾸는 정책 전환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수용소와 교도소 등을 중심으로 380곳이 넘는 의심스러운 시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략정책연구소의 나단우서 연구원은 수용된 이들이 공식적으로 기소돼 보안이 더 철저한 시설에 감금되거나 강제노동을 위해 벽으로 둘러싸인 공장시설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7월까지 최소 61개 수용시설이 1년 내 새로운 건축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소 14개 시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호주 학계는 신빙성이 없다며 이 보고서 내용이 위증과 비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25일 빈곤국에 대한 부채 상환 동결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으로 회담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승인된 G20의 채무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개 빈곤 국가에게 약 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국가 운영 기관을 상업 대출 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개 주요 경제국과 파리클럽 회원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 14일까지 공동의 조건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25일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회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마무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이날 화상 유엔 연설에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내년 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EU, UN, 그리고 UN 안보리가 내년 초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에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갈등의 핵심인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요구가 거부되고 이스라엘의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그리고 공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 재정비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현대의 가장 주요 도전 과제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과 공중에서 증가하는 사건들을 막기 위해 지난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를 비롯한 정보통신, 최첨단 기술 활용과 같은 서로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고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정보통신 기술 활용에 있어 관계를 재정비하길 원하며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소통 라인을 완전히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투자 범위 확대 규정을 24일 공개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앙은행, 외환감독기구가 발표한 최종 규정안은 기존의 주요 두 가지 투자 제도인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통합합니다. 중국은 새로운 규정 아래 오는 11월 1일부터 투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기관도 파생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중국 투자를 위한 해외 지원자들의 문턱을 낮추고 심사 과정도 단순화합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